예. 오늘 참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몸 상태가 참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증거도 있는데 참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힘을 주신 것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부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주인과 종, 다시 말해서 노예와 상전의 그런 신분의 벽이 강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노예가 차지하는 그 비율은 더 많았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시대라 그러죠. 그 시대는 로마 사회가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사회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는 그 노예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그 안에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예들이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특별히 그 노예 신분을 가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종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때 전쟁에 패하게 되면은 자연히 그 패한 그 국민들은 노예가 되었어요. 또 빚을 지고서 갚지 못하게 되면은 노예가 되었어요.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남의 빚을 못 갚으면은 이제 노비가 된다든지 또 반역을 해서 거기에 걸리면은 거의 송사되지 못하면은 이제 노비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20세기 민주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비로소 인권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 노예제도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그 인간의 존엄한 인간성을 파괴하는 가증한 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배경은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토대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노예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또 상전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3장에서는 종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전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읽은 이 말씀들 중에서 주시는 그 말씀은 종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노예 신분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육신의 종인 그러한 성대 모습도 있지만은 영적인 그 종의 그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노예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성장 과정에 따라서 아이일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습니다. 또 역할에 있어서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회적 신분에도 시대의 그 차이만 있을 뿐 상전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갑을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주인이지 못하고 처음부터 어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의 신분에게 주는 말씀에서 먼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23절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그 짧은 그 말씀이지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의 신분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섬김의 자세에 될수 있을까? 그 섬김의 자세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섬김이다 하는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인 자는 내가 왜 종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유자여 또 주인인 자는 평생토록 섬김을 받을 수도 배울 수도 없을 것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덕목입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자발적이냐, 아니면은 강제적이냐 하는 것이에요. 자발적 섬김은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피동적 섬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종의 제도는 그런 점에서 가증한 악이었던 것이에요. 인간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이용해서 자신을 그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그 신분적 제도를 만들어 두고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주종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악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그분은 사실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구속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종의 모습으로 왔다 하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 자발적 순종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이 자발적 순종이 참 사랑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섬김에서 출발합니다. 자발적 섬김인 것이에요. 종의 축복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이에요. 종은 섬기는 것이에요. 그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그 환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신분일 때는 부모님께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는 그것이 섬김의 훈련이에요. 어린 아이 때에 이제 그 아이는 그 부모가 하늘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말 한마디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섬김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섬김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순종할 종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이제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발적 섬김이에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토요일에는 뭘 해요?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아,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새벽 기도 있으니까 나오십시오. 그렇게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발적 섬김,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녀된 우리들끼리, 또 형제 자매된 우리들끼리 자발적 섬김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노예 제도 속에서의 노예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할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아, 내 종의 신분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저 겉으로만 눈가림으로 할 뻔 돌아서면 속이고 심지어는 원수 대하듯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종의 그 심정을 모르실 거예요. 왜? 종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종의 신분을 한번 내가 그런 신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마지못해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종의 신분을 가진 그들에게 그러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당신의 그 주인을 섬길 때에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 육신은 매여 있는 종이지만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유함, 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당신의 육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진실과 성실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도구요, 이용물이 될 뿐이에요. 억울한 종살이의 삶, 또 죽지 못해 먹고 사는 삶에서 무슨 자발적 순종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기엔 역설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 만큼 자신의 그 생애에서 억울한 그 종살이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을 늘려갈 뿐이라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억울한 종살이 또 억울한 옥살이를 상당 기간 했죠. 그는 단 한순간도 종살이, 옥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생활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수업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종살이를 종살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심으로 보디바를 하나님께 하듯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보디바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였다는 거예요. 억울한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했기에 거기에서도 섬기는 일이 있었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가는 그 길 닦는 과정이 된 것이에요.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총리 대신의 일이 맡겨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요, 총무회를 봤잖아요. 그렇게 보다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그는 감옥장의 눈에 들었던 거예요. 왜? 그 정직과 성실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장 눈에 발탁이 되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인격관리의 그 경훈, 바로 제국을 관리하는 행정관료로서의 수련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요셉은 자기가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를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 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총리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요,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주말마다 잔디 깎는 일과 집안 청소 일을 하면서 학비를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2층 발코니에서 주인이 그 청년 안창호의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저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 또 잔디 깎는 자가 아니야. 참 신사로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쓸고 닦으며 성실하게 일하였기 때문에 그 주인은 정말 감동해서, 아, 저 사람 정말 신사로구나.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안창호는 이제 그 집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가 떠난 후에 이 자리를 한국 유학생에게 주십시오. 이때 주인은 청년의 그 성공을 빈다고 말하면서 청년은 우리 집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지만 당신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트롤리 젠틀맨이었어. 정말 당신은 신사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위치에서든지 감동을 줄 수 없는 자는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성공하려면 자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아내로서 성공하려면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으로서 성공하려면 아내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가로서 성공하려면 관계된 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려고 애쓰기 전에 현재 있는 위치에서 관계된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관대하면은 누구나 어떤 위치에서든지 감동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든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한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산다면은 아마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하듯이 일입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직과 성실로 감동을 주는 삶은요, 이거는 노력과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은 정직과 성실을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주님께 하는 그런 자세가 있게 되면은 눈가림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죠. 바로 내가 하는 이 일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한다면은 아마 그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보이는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2절로 46절에 나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양과 염소에 대한 그 심판은 믿는 자들 중에서 옳은 자와 그릇된 자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봤고, 또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찾아봐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내 앞에 지금 볼 수가 없지만은 그 작은 소자에게 행한 그 일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와 관계되는 사람을 주님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주님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행한 행실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눈에 넣지 않아도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 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으로 상실감으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고통하는 이제 그 부부였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갑작스런 성령의 감동과 위로가 있었어요. 내 딸은 내가 잠시 내게 기쁨을 주기 위해 맡겨둔 나의 천사였다. 여러분, 사람으로 보여지고 내 것으로 여겨지면 우리는 사람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까지나 악하고 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섬김의 그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이 땅에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태어날 때 노예 같은 그러한 신분으로 태어난 그 날도 모르고 그런 흑인이었는데 1943년에 그가 죽을 때에 백인과 흑인을 총망라해 가지고 모든 미국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당시 미국의 남부지방은 목화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화는 땅 속에 질소를 없애버려가지고 그 토지가 금방 황폐해졌어요. 모든 땅이 못 쓰게 되어서 생존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땅콩 재배가 땅을 다시 옥토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땅콩을 심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땅은 금방 비옥해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농장마다 산더미처럼 이제 그 땅콩이 쌓인 거예요. 근데 처분할 판로가 없었어요. 자꾸 쌓여만 가요.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그 땅콩이 주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카보 박사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한 심령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땅콩을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땅콩 처분도 못하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울부짖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땅콩 한줌 가지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그래서 카보 박사가 이제 땅콩을 움켜쥐고 이제 연구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연구실을 통해 가지고서 100여 가지의 식용품과 200여 가지의 실용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콩 마가린, 땅콩 비누, 또 땅콩 오일, 또 화장품 기름, 피넛 버터, 뭐 물광, 구두약, 연고, 크림 할거 없이 그냥 식용품과 실용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연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콩이요 얼마나 유용하게 쓰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 연구 품목 생산 품목에서 단 $1도 로열티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그러한 섬김의 도구로 쓰여진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얻을 상금입니다. 종으로서 그렇게 섬겼던 그런 사람, 바로 하늘에서 어떤 상이 있느냐?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는 어떠한 그 대가를 바라보고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열매를 어디에서 얻으려고 집착하느냐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믿음은요, 하늘나라 문턱에 이를 때까지 연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제 그 문턱을 넘어서서 하늘나라에 입성하면은 그 믿음은 없어도 돼요. 그럼 거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 하늘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이에요. 소망은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문턱, 천국 문턱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 관계예요.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추수합니다. 신앙인에게 봄과 여름은 이 땅에서의 수고의 계절입니다. 또 가을의 추수와 겨울의 쉬임은 하늘나라의 계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수고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열매까지 거두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냥 인간이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취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여러 대상자들의 그 얼굴 모습에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그들을 바로 나로 알고 섬길 수 있겠냐고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세요. 아까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이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나로 알고 섬길 수 있겠냐고 지금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처럼 섬길 자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술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종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진실한 섬김입니다. 자발적 섬김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관계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관계되는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행한 행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앙인에게 봄과 여름은 이 땅에서의 수고의 계절이고 가을과 추수와 겨울은 겨울의 그 쉼은 하늘나라의 계절이라고 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날에 모두 입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종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대상을 우리 주님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연약한 변덕스러운 이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